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테러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수도 다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전 세계 8개 반군 세력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남아시아는 이들 중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이 방글라데시의 일부 작전 요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물론 그가 만난 방글라데시 정부 관리들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따라 미국과 방글라데시 정보와 사법당국이 협력함으로써 테러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시나 총리는 기자들에게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3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터키군의 공습으로 주부 알 코우사 마을에서 20명이 숨지고 쿠르드족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병대가 장악한 곳에서 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 아르마나 인근 지역에도 공습이 가해져 민간인 1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날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쿠르드 반군 2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S-300 장거리 미사일을 포르도 원자력 시설에 배치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영 TV는 어제 러시아체 S-300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이 트럭으로 산위에 건설된 포르도 시설로 옮겨지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파르자드 에스마일리 이란 공군사령관은 관영 언론에 국가원자력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카탐 알 안비야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S-300 시스템은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들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ARD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일정 부분을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일부 국가들이 무슬림의 유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이 잠재적인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난민 할당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중동과 아시아 출신 이민자 수용 계획과 난민 할당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관리들은 올해 독일에 3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지역에서 41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한꺼번에 감염됐다고 싱가포르 보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증세를 보이거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8명이며 나머지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 최근 여행한 적이 없어 싱가포르 내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록 이번 감염 사례는 모두 알주니드 크레센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보건부는 환자들이 살거나 일하는 곳 등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5월 브라질을 방문했던 한 남성에 의해 지카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예멘 남부 도시 아덴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6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예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자살 폭파범이 폭탄을 실은 차량을 몰고 친정부군이 사용하는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차량은 아덴 북부의 한 학교 내 육군 지원병들이 모인 곳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뒤 일부 지원병들이 붕괴된 건물 지붕에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현재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의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여 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2에서 7m, 서해북부 해상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현재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군에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떤 도발 시에도 철저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추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현재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 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상황을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맞선 실질적인 대비책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LBM은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 핵 우산 확보 등 한미동맹 강화와 아울러 장기 매복, 첨단 탐지, 공격력 등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명을 또다시 거론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순방에서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일에서 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만큼 미한 정상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고 한국은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 기조 발언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카자흐스탄을 본받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스타나 비전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사무총장 등 40여 개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북한은 사변적 행동 조치를 위협하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측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7일 한국 정부 입장 발표 내용입니다.
안보리가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핵심 우방국과 다각적 외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 이어지는 양자, 다자 외교 일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지난 24일 SLBM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성명은 이와 함께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던 북한의 지난달 SLBM과 로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2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SLBM을 비롯한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걸고 드는 적대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이 북한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군사 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단순 협박이 아닌 여러 방식으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기간에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한 만큼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협박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추가 도발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또 북한이 위협한 사변적 행동 조치가 지난 3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만큼 다계단의 조치를 위협하면서 한국 측 행동을 억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대사변은 곧 전쟁을 일컫는다며 대자를 뺀 사변적 행동 위협은 5차 핵실험이나 그에 버금가는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이나 핵실험을 뭐 하는 건 그건 뭐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여의 북한으로서는 그 사변적 의미는 아마 그 두 가지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추가 답을 가능성 높고 99절 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계기로 뭐 그 ICBM이나 5차 핵실험 그래서 수소폭탄의 완성 그거 이제 최종 김정은 은혜제 목표니까 거기까지 가겠죠.
한국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3월 지시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이 다 나오지 않은 만큼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10월쯤 미국에서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 플러스 2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한국의 K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부각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와 우방국 등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이 시점에서 북한의 대화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이르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앞으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실전 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SLBM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추가 발사와 잠수함 작전 능력 점검 등 전력화를 위해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에 따라 지난 4월에 시험 발사 직후 전망했던 실전 배치 가능 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된 SLBM이 최고 고도 500km 이상, 사거리 500km 정도로 관측돼 시험 비행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2000년대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SLBM 개발에 착수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해 SSN-6 미사일을 토대로 SLBM 기술을 획득하고 약 4년 전 심포조선소 인근 지역에 지상 사출 시험장을 건설했습니다. 이어서 지상 사출에서 수중 사출, 초기 비행, 시험 발사, 그리고 전력화 단계까지 20여 차례의 사출 시험과 시험 비행을 거쳐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에 점증하는 SLBM 위협에 대응해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잠수함 작전 능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북한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 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하여 KAMD 등 연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 SLBM의 위협에 대비해 미한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함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김진표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국방부가 노력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SLBM과 관련한 대처 방안으로 SLBM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한 대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능력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부에 알려진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죠. 이 시간에는 김영곤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자, 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한 몇 척 정도 됩니까?
70여 척으로 추정됩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초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군사안보개발보고서에서 공개한 사실인데요. 북한의 잠수함들은 주로 해안에서 잠행하는 소형 잠수함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한된 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잠수함 건조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예로 북한이 지난해 중순쯤에 공개한 새 심포급 잠수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소형 잠수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종류나 됩니까?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는 배수량에 따라서 4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배수량이 최대 2,000톤가량인 심포급 한 척, 1,800톤에 달하는 로미오급 20여 척, 350톤 상어급 30여 척, 그리고 아주 소형인 90톤 유고급 20척 정도입니다.
예.
미 국방부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심포급 한 척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잠수함들은 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착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포급 역시 지난 24일에 미사일을 500km까지 쏘아 올렸지만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잠항 능력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도 현재 개발 중이란 그런 표현을 예. 썼습니다.
북한이 심포급보다 더 큰 잠수함, 그러니까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 군사정보업체인 All Source Analysis의 조셉 버뮤데주 선임 분석관이 북한 전문 매체죠. 이 38 로스를 통해 그런 분석을 했는데
예.
역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역시 확인이 불가능한 예. 상황입니다.
자, 앞서 북한의 잠수함이 70여 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위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잠수함들이 매우 낡아서 실전용에 부적합한 게 다수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의 전문가인 에릭 월세임 씨는 지난해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잠수함은 운용 능력은 물론이고 안전성도 매우 낮아서 승선조차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올 초에는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 매체는 지난 3월에 복수의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실종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 관리들은 잠수함 추적 경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잠수함들이 실전에서 과연 위협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네네. 문제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잠수함이 낡았기 때문에
예.
현대적인 이 대함전보다는 잠수함을 이용한 자폭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 핵 자폭 공격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게다가 북한 매체들이 공개적으로 특수전 부대를 선전하면서 인간 어뢰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자폭 공격으로 잠수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잠수함의 기능과는 좀 다른
그렇죠.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은 이 잠수함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잠수함이 15척입니다. 70여 척인 북한에 비하면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거죠.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잠수함들이 매우 낡아서 실전 가치로 볼 때는 한국의 잠수함들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1200톤급 9척, 1800톤급 6척이 있습니다. 또 2020년까지 3000톤급을 실전 배치하고 2027년까지는 9척을 더 건조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해군력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기 때문에 북한과 사실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배수량이 무려 16,000톤급이 넘는 오하이오급만 14척에 달하고요. 핵 잠수함만 수십 척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격용인 로스앤젤레스급이 42척, 또 최신 시 울프급과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이 각각 3척과 18척에 달합니다.
네.
특히 최신 핵 잠수함인 버지니아급은 시속 46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12개의 발사관을 통해 토마호크 등 여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서 세계 최강의 잠수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북한의 잠수함 보유 현황에 대해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측 수역의 수중 환경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 같은 방침은 평시에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유사시에는 이를 차단, 격침하는 대잠수함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미한 대잠수함전 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두 나라의 대잠수함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잠수함이 새로운 해저 이동로로 기습 침투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 분석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여 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네든 씨가 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경위를 추측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8월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네든 씨.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는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고 2013년에는 그가 평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스네든 씨의 납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스네든 씨가 북한 관리들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현지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실종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이 2004년 8월 스네든 실종 신고 이후 현지 당국과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국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현지 당국과 협력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무부가 2012년 6월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적용해 스네든 씨 가족에게 국무부가 수집한 관련 정보를 모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제3자나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이 국무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여기엔 미국 시민의 안녕과 행방에 대한 적절한 모든 지원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의 마이클리 상원 의원 등은 지난 2월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크리스 스튜어트 등 하원 의원들도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하원에 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라는 게 골자입니다. 결의안은 스네든 실종에 북한 정부가 관련됐다는 보도 등을 소개하면서 윈난성은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이자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스네든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도 최근 이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전역에서 서명을 독려해 다음 달 서명자 명단을 해당 지역구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를 문화적으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통일 문화 경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회는 요리 부문 또 노래 부문으로 나눠서 치러지는데요. 최종 결선이 열리기 전 각 지역 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지역 본선이 열렸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는 통일 노래 부르기와 통일 음식 만들기 이렇게 두 개 부문에서 경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노래 부르기 분야에서는 예선을 거쳐 전국 6개 지역 본선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는 서울 지역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차덕철 과장입니다.
작년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전체 6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어린이과 청소년들이 통일을 즐기면서 생각하고 또 통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된 경연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연습한 노래 실력을 뽐냈습니다. 초등부 참가팀인 리틀 뮤즈입니다.
대기를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만나서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그 하늘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일이 만약에 안 되면은 서로 간의 사이도 더 나빠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뛰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에 좋았습니다.
저도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냥 네, 그러고 싶어요. 친구들아, 꼭 통일에서 만나자. 우리 통일에서 재밌게 놀자.
중등부 참가팀인 블루유니온은 아 대한민국을 개사한 아 자유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반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부르고 통일 리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10개 학교에서 모여서 20명의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이 더 좋고 그리고 민족 간의 그런 민족적인 마음 같은 것이 합쳐져서 뭐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산 가족이셔서 통일을 바래왔고 그래서 우선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개사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막 엄청난 상상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쪽으로는 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저희가 원래 노래를 만든 목적이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랑 율동도 일부러 쉽게 만들었거든요. 하루빨리 통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분단과 통일을 노래로 접하니 한결 쉽고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부모인 김미애 강미경 씨입니다.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는 노래식으로 다가오니까 네,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 노래 자체를. 지금 북한과 남한이니 그런 개념 자체도 없을 건데,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게, 네,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통일이란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애들이 한두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씩은 알았을 한민족이라는 단어, 우리도 솔직히 우리 나이 때에도 잘 모르는 부분일 텐데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준비로 제3회 청소년 통일노래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의 통일노래 부문 최우수상 세슈스 축하드립니다.
인기상과 특별상, 장려상과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팀을 선정했는데요.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통일노래부문 서울지역 본선의 최우수상은 셀시우스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인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합창단의 성다혜 지휘자입니다.
다들 노래를 부르러 나왔기 때문에 가창력에 가장 점수를 많이 두었고요. 이제 주어져 있는 가사를 일단은 개사를 한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대단했고요. 이제 개사를 한 것도 모를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런 걸 작사하면서 친구들이 느낀 점을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심사하는 곳에. 자기가 정말 그 이상가족이 된 심정으로 써보았다. 이제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꿈을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써보았다. 뭐 이렇게 다들 개사할 때 그런 자기들의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고.
각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팀들은 오는 10월에 열릴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입상자들의 노래는 영상으로 제작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고요. 입상자들에게는 대형 음악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차덕철 과장입니다.
29일 날 부산을 거쳐서 9월 초에 제주도, 9월 말에 이제 대구 예선을 거친 다음에 10월 6일 날 대망의 서울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와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아주 희망적인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말 동안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보겠고요.
네.
오랫동안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유럽의 중립국 핀란드가 미국과 방위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또 미국 소식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는 수요일 이민 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프리카 소식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토요일 27일부터 28일 어제까지 이틀 동안 아프리카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6차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 이 초청국 지도자 자격으로 참석해서 총액 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아프리카 각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질 높은 투자를 할 것이고 특히 100억 달러는 일본의 인류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입해서
예.
아프리카 각 나라들이 신흥 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프리카 개발회의 참석차 이제 케냐를 방문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아프리카 개발회의는 어떤 행사인가요?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지난 1993년에 출범시킨 아프리카 주요국가 개발협의체입니다.
예.
처음에는 5년마다 일본 도쿄에서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주요국 지도자들을 불러들여서 대화를 나누는 작은 모임이었는데요. 지금은 유럽연합 하고 비슷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연합인 아프리카 연합하고 세계은행, 유엔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 개발 회의로 발전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회의 주기를 3년으로 줄였고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회의를 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에서 줄곧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현지로 옮겨서 개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직 일본 총리가 케냐를 방문한 게 지난 2001년 모리요시로 이 총리 이후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예.
일본이 아프리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개발회의 개최 장소를 아예 현지로 옮긴 건데요.
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예.
아프리카 시장 확보를 위한 영향력 싸움에서 중국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3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자마자 중국 외교부가 비난 성명을 냈군요.
네, 중국이 오늘 장밍 외교부 부부장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요.
예.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추진해온 협력 사업이 성과를 내자 일부 국가들이 이를 지시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했고요.
네.
일본이 이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아프리카와 합작하는 모든 나라들이 제시하는 목표고 중국이 자랑하는 부분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뭐 과거부터 아프리카의 협력에 공을 많이 들여왔었죠?
그렇습니다. 1996년에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이 아프리카연합 본부에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설립을 제안한 후에 중국 정부가 저우 추취 해외로 나가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예.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를 했는데요. 2000년에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 영어로 중국을 가리키는 차이나와 아프리카를 합쳐서 차이나프리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예.
지난 20년의 꾸준한 움직임으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데요.
예.
더 나아가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중국 아프리카 정상 연석 회의를 열어서 총 60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도 합의를 했었죠.
예.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요?
예, 중국이 현재 아프리카 동북부의 작은 나라 지부티에 이 첫 번째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운 군사 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식 해외 군사 기지 운영 사례를 따르고 있는 건데요.
예.
일본도 외교 안보 분야에서 아프리카가 각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중립국을 유지해왔던 핀란드가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외교적 중립정책을 고수해온 북유럽의 핀란드가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소련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1970년에서 80년대 냉전 시절에도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았었는데요. 핀란드가 이렇게 미국 쪽으로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핀란드 외교 정책의 대변화로 평가되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핀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협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시 니니스토의 핀란드 국방장관이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협정 당사국 가운데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이 지원에 나서는 이 상호 방위 조항에 포함되는 1급 방위협정은 아니지만
예.
군사정보 상호교류와 공동 정기군사훈련 진행 등의 조항이 담긴 적극적 방위협정이 될 거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핀란드와 미국의 방위협정 체결이 러시아를 분노하게 할 것을 이 헬싱키, 그러니까 핀란드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유럽 일대 안보 상황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거란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핀란드가 이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역사와 문화적으로 러시아와 더욱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이죠.
예. 핀란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하고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스웨덴 지배 아래 있다가 1809년 러시아와 스웨덴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편입됐고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틈타서 독립할 때까지 러시아에 이 조공을 바치는 지역 자치국이었습니다.
예.
독립한 뒤에도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소련과 두 차례 전쟁을 벌인 끝에 영토의 10분의 1을 소련에 넘겼고
예.
이후 독일 편에 섰다가 2차 대전 패전국이 돼서 소련의 세력 아래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또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고요.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는 가입하지
예.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상당히 가까웠던 그런 나라인데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서려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등 주변 국가에 대한 무력형 행사를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제안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요.
예.
핀란드 정부가 크림반도 사태 이후 극심한 위기감을 느껴왔고 이에 따라서 안보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연설을 곧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수요일 31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어제 28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많은 청중이 모일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 초반에 아주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겠다 이런
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남미계 미국인들의 반발을 샀는데
예.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는 또 받았었죠. 하지만 이 최근 흑인과 히스패닉 같은 소수계 유권자들한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목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중남미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켈리앤 코누웨이 씨가 트럼프 후보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은 앞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 또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정책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글쎄요, 좀 좋은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불법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예.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요,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엄청나게 실망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요. 어제 CNN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코너의 선대본부장 역시 정책 면에서 바뀐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후보가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이민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다시 강경 자세로 돌아간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자를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예.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도 거듭 강조를 했고요. 입출국 추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그런 톤과 굉장히 비슷하게 다시 강경한 그런 모습인데 네. 입출국 추적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자가 만료된 사람의 경우 추적해서 미국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 인종 문제를 놓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서로를 인종주의자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기면서 증오에 찬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진정으로 소수계를 위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면서 오히려 클린턴 후보가 인종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2에서 7, 서해북부 해상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기온 또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신의주 23도, 안주 수풍 구성 21도, 양덕 20도, 남포 24도, 중강 1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내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과 사리원 신계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낮 기온은 24도, 개성 23도, 사리원 신계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낮 기온은 21도, 심포 19도, 장진 1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비 예보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진 낮 기온 20도, 웅기 22, 삼지연은 18도입니다. 내일은 바다 날씨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바닷물결이 매우 높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2에서 4미터 사이, 먼바다는 높게는 7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상에는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테러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수도 다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전 세계 8개 반군 세력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남아시아는 이들 중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이 방글라데시의 일부 작전 요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물론 그가 만난 방글라데시 정부 관리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에 따라 미국과 방글라데시 정보와 사법당국이 협력함으로써 테러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시나 총리 정부는 일련의 테러 사건들에 대해 ISIL과는 관계없으며 자생적 테러라고 밝혀 테러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하시나 총리는 기자들에게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3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터키군의 공습으로 주부 알코우사 마을에서 20명이 숨지고 쿠르드족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병대가 정확한 곳에서 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 아르마나 인근 지역에도 공습이 가해져 민간인 1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날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쿠르드 반군 2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사살된 쿠르드 반군들은 터키에 기반한 쿠르드 노동자당과 시리아 민주연합당에 속한 테러분자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S-300 장거리 미사일을 포르도 원자력 시설에 배치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영 텔레비전은 어제 러시아제 S-300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이 트럭으로 산 위에 건설된 포르도 시설로 옮겨지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파르자드 에스마일리 이란 공군 사령관은 관영 언론에 국가 원자력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카탐 알 안비야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S-300 시스템은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 발칸반도 국가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작은 주정부 경찰관들이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드리나 2016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어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사이 국경 지역에서 극단주의자의 공격과 버스 납치를 가상해 이루어졌습니다. 토미슬라프 니콜릭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번 훈련은 테러와의 싸움에 있어 국경이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군의 합동 안보 훈련은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가 지난 1992년부터 95년까지 보스니아의 무슬림과 크로아티아인을 대상으로 한 전투 과정에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으로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잔혹행위 속에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들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ARD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일정 부분을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일부 국가들이 무슬림의 유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이 잠재적인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난민 할당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중동과 아시아 출신 이민자 수용 계획과 난민 할당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지역에서 41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한꺼번에 감염됐다고 싱가포르 보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증세를 보이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남아있는 환자는 8명이며 나머지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카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 최근 여행한 적이 없어 싱가포르 내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